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단계. 오늘은 회심입니다. 회심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언급하고 회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중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중생의 단계에서 얻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당신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 생명,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생명은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시작됩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중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오면은 내가 임신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변화하면은 아,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너무 강해서 그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거듭난 날짜, 중생한 날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한 분. 아, 없으시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거듭난 날짜가 그 기억이 확연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리고 성경의 바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그 말에서 떨어진 그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 날짜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거듭남의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아, 나는 중생하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국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구원파. 그 사람들은 통일교 신천지 교리하고는 아주 상이에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교리를 보면은 아 이건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데 구원파 교리는 정통 교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좋죠. 알면 좋죠.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면은 구원 받은 날짜를 모르면 당신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하여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여러분한테 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 저 거시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단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근데 쭉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막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죄를 졌으면은 계속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회심 보겠습니다. 회심. 중생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회심입니다. 회심. conversion. 전환된다. change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볼 것 같으면 돌아올 회. 그리고 마음심, 회심은 돌아오는 것이 회심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옛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회심은 방향 전환. 따라해 봅시다. 방향 전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방향을 돌아서 회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지만 응아하고 태어날 때 그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전환은 누가 하는가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한 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지, 의지를 갖고 회심은 내가 결단하고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하여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회심하면 사람들 눈에도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겁니다. 회심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회심의 단계를 지나면은 구원의 길을 가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회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회심은 내가 가다가 돌아서는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한테 회심의 결단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두 단계. 회심의 두 단계.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서는 것.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 이거 잘못됐다. 잘못이다. 딱 서는 거. 이걸 회개입니다. 이걸 회개. 이게 회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니까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돌아서는 것인데 가다가 우선 서는 거. 이게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돌아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회심 속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했을 때 딱 스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이걸 통틀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아마 그 한국에서 뭐 라스베이거스로 갔는지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허랑방탕. 우리 방금 읽었죠? 허랑방탕. 아주 헛되게 쓰고 방탕스럽게 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문까지 왔습니다. 잡을 구했는데 잡이 무엇이었나요? 돼지치는 거였습니다. 돼지치는 거. 돼지치면은 돼지 먹는 거 좀 어서 먹을까 하고 돼지치는 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돼지를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s sense.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인데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왜 믿음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올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해서 돌아왔지만은 돌아오는데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양식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면은 그 양식을 아버지가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돌아갔을까? 믿음이 있어서 돌아간 겁니다. 가면은 양식이 있고 가면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탕자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면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양식을 줄 것이다. 거기는 종들도 그렇게 잘 먹는데 아들인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나가는 것 아버지가 양식을 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 속에 이 뜻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간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탕자는 돌아가면 거기 아버지가 계신 걸 믿었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탕자가 돌아가서 양식만 먹은 게 아니라 상까지 받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세 개가 있는데 성경을 막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아 그것도 있구나. 아 그거 전 생각을 못했는데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이 상입니다. 상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걸 제일 싫어한 자가 누굴까요? 아니 송아지입니다. 죽게 됐기 때문에 예. 돌아가면 돌아가니까 양식은 물론이고 새 옷을 주고 새 옷을 주고 금 가락지를 금반지를 주고 그리고 명품 신발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탕자가 탕자의 생각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다른 곳을 찾아갈 겁니다.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포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우리에서 저 돼지우리로 헤매고 다닙니다. 기억합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배고픔을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믿읍시다. 예. 회심은 돌아서서 믿고 나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의 두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의 두 단계. 첫 번째는 회개의 요소. 회개 우리 다 하였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첫 번째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다 함께 시작. 지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회개는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 죄구나. 그리고 죄를 지면은 형벌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생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아 이것도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건 양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율법,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지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건 깨닫는 겁니다. 이건 죄다. 탕자도 깨달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첫 번째 깨달았습니다.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으로 다 함께 시작. 감성적으로 뭐 우리가 죄지면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진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엄청 괴로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4절 내가 토솔지 아니할 때 종일 회개치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 괴로워합시다. 이게 안 괴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량이죠? 예. 뭐에 화인 맞았죠? 양심의 화인. 죄를 지면은 아 잘못이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런 감정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책감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진액들이 여름에 마른 그 시냇물이 다 마른 것처럼 내가 다 말라간다.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멀리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한 기도 중에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아멘. 육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육회. 언제 육회할까요? 재밌는 프로그램 봤을 때? 아니요. 재밌게 놀았을 때? 아니요. 진짜 유쾌함은 죄사함 받았을 때 유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억눌림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뭡니까? 소멸의 능력.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유쾌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 요소 세 번째,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김유신 장군을 다 아실 겁니다. 신라시대, 옛날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제가 한번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화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출신 장교입니다. 그 김유신이 있었는데 천관이라는 술집 기생에게 홀딱 빠졌습니다. 한창 무예와 학문의 정진에 힘써야 될 김유신이 매일 기생집에 들락날락합니다. 특별히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을 다닙니다. 김유신의 어머니가 크게 나무랐습니다.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인데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천관의 집에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말 위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아시겠죠. 졸고 있는데 그 말이 늘 가던 기생집, 천관집으로 갔습니다. 딱 깨어나서 보니까는 천관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갔는데 말이 온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김유신은 천관 그 기생집 앞에서 칼을 빼어 사랑하는 자기의 말, 에마의 목을 확 쳐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이야기하시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그럼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문과 무예에 정진한 김유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싹 배웠습니다. 의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내 눈이 다른 걸 보고 내가 실족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빼어내라, 빼어내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세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확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이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너무 세게 합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그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할 때 꼭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를 끊읍시다. 죄를 끊읍시다. 잘못된 습관을 끊읍시다. 오른손을 다 드십시오. 제가 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샥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두고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끊으세요. 이 우습죠? 몇 번 해보세요. 맞아. 이건 남은 모르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아이고 이게 들키면은 좀 창피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울 앞에 가서 내가 이 죄를 끊으리라. 혼자 해보세요. 이 잘못된 습관. 샥! 그러면은 하는 행동은 어린이 같지만은 그런 행동 속에서 진짜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끊읍시다. 회개는 끊는 거예요. 결단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 신자 됐대. 아 그런데도 이제 매일 또 어디 가고 밤문화 누리고 뭐하고 아니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 잘못된 습관. 하나님 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는 그 습관을 회개하는데 그것은 끊는 겁니다. 우선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저 회개했는데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세례는 의적 결단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어려서 받는 사람은 좀 대강 뭐 대답하고서 이렇게 세례 문답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세례파라는 교파에서는 그때 잘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니까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회개하고 다 끊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라는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재세례파입니다. 재세례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뭐 다 아시겠지만 한진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재세례파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가 와서 저는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If you want, I will. 원하면 해주겠다. 제 세례파 교단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아 내가 결단한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개하는 건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 회개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난 후에도 여러분 자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주 짓죠.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이 회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 용서받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가다가 아 잘못했다 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믿음에는 믿음의 요소. 똑같습니다. 믿음도 지적, 감성적,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예, 회개도 지성적으로 하지만 믿음도 지성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프로신 계십니까? 뭐 브롱스 계십니까? 그걸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지적으로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피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지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한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 감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돈다발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른 거예요. 돈다발은 상대가 되지 않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동의하고 그를 실제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고대 뭡니까? 물밀듯 기쁨, 내 마음의 기쁨.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밀듯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여야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나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다음 뭡니까? 나의 영혼 기쁘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찬송할 때 우리가 많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그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의지적으로 믿음 의지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지를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무조건 이렇게 주일 됐으니까 왔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아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지 나는 이제 회심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간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고 예배는 믿음과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당신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 예. 하여간 예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굴 찾는지 아느냐? 예배자를 찾는 자.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모습 하나님 눈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를 갖고 예배에 나오고 또 하나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 예.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잘 들어보세요. 회심에서 믿음 부분에서 의지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요 시간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적으로 의뢰하는 것. 의뢰라는 것은 의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건 믿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할 생각을 안 갖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뢰할 때 이 믿음을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뢰를 생활 믿음, 실전 신앙입니다. 실전 신앙. 이 실전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직업이 다 틀리니까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 합시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이건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설교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제 그 덩킹 도넛을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지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과 아내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지키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 파킹한 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없고 떠날 때도 보니까 거기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 다시 카페에 되나? 근데 이 지키고 지키가 또 그 들어가는 키가 특별한 키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덩킹도넛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멀거든요. 한 40분 걸리거든요. 또 트래픽도 밀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 그냥 카페하고 말지 그걸 했는데 또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건 명령이니까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찾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킹한 자리도 생각해보고 내가 앉았던 자리도 생각하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없이 그냥 들어오면 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의뢰하는 것은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 그 자리에 키가 좀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키를 찾게 해준다면은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거 말고 그 다음 주 거 제가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다음 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키를 찾게 해준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다 하겠습니다.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다른 거 할 것도 바쁜데 키 못 찾을까 봐 하나님하고 그렇게 이제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만약에 키 찾으면 어떡하지? 이 3시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떡하지? 그래도 키 찾는 게 중요해서 그래갖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파킹장 가서 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갖고 또 그 덩킹 그 들어가고 제가 앉은 자리에 거기 웬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뭐 어떡해요? 그 밑을 이러고 봤죠. 내가 키를 잊어먹어서 그렇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 마음이 낙심됐어요. 마음이 됐죠. 키 못 찾았으니까 성경 공부 안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과 키를 못 가지고 가면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그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 시간 전에 여기 저쪽에 앉았다 갔는데 키를 여기다 떨어뜨린 것 같다. 혹시 있느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래갖고 저 구석에 가갖고서 그 키 어디 갔나? 그 키들을 가지면서 이거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해피한 얼굴을 알고 맞다 그걸 하고. 근데 보니까 키가 그 고리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주웠냐? 파킹장에서 주웠냐? 아니면 여기서 주웠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했더니 일이 잘 되는구나. 저는 영적으로 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원하는 게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건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요거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딜을 또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 속에 아주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의뢰합시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을 고치시는 능력이나 감기를 고치시는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뢰합시다. 의뢰하는 것이 바로 회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다 함께 시작. 예, 회심은 예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가다 보면은 라스트 종착역이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베델교회에서 음악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이승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목사님, 종착역은 플러싱 제일교회입니다. 베델교회보다도 플러싱 제일교회는 감리교회에서는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솔직하게 좋았어요. 큰 데 가서 이렇게 음악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갖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승훈 목사님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박순정 목사님은 친한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 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여기가 라스탑이 되어갖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베델교회에서 새벽 시간에 박순정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이승훈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반주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종착역은 제일교회라 해놓고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프러싱 제일교회는 저에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정거장입니다. 진짜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중간중간 정거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거장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차만 정확하게 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정거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열차에서 밝고 빛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 열차로 바꿔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칭의 양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심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더더욱 올바른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이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바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원하시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축복의 길, 좁은 길이지만 형통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거장에 마음 쓰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정거장보다 가장 더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